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4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4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주간 레위기 1장 말씀 통하여서 번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요. 2장 말씀 통하여서 소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장으로 화목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서의 죄사함 이런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던 번제 그리고 또 예배의 주인공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예배자들이 나누고 섬기고 감사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 소제 그 다음 지난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이 화목제 피스 샬롬 이런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화목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대하여서 제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속죄제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구약의 제사 마지막 시리즈로 속건제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 앞으로 살펴볼 이 두 예배, 이 두 제사는요, 죄에 대한 제사로 서로 비슷한 점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공통점이 있는 한 카테고리였다면 이번 주 다음 주에 속죄제, 속건제는 죄에 대한 제사다라고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씻는 측면에서의 속죄제, 그리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뉘우치고 감는 측면에서의 속건제, 이것이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까지만 여러분께 봉독해드렸는데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 인스트럭션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4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한 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5장 1절부터 13절은 부주의함이나 태만함으로 인한 죄의 경우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한 죄, 그리고 부주의하거나 태만함으로 인한 죄, 좀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고의든 아니든 부주의함이든 태만함이든 아니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고의든 아니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의든지 부주의함이든지 몰라서든지 태만하든지 간에 죄는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하고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하여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 다른 것을 우리가 세상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다르다 할지라도 고의든 아니든 부주의함이든 고의든 태만함이든 간에 죄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죄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죄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는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된다, 마땅히 고백하고 회개되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아름다운, 중요한 관계를 훼손시키고 파괴되고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무게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아까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죄는요,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찔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찔은 가해자가 있고요, 찔린 피해자가 생기게 되죠. 누가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훔친 가해자가 있고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생깁니다. 죄라는 것은요, 인간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망과 복수심을 가져옵니다. 당한 사람은요, 내가 저 죄지은 놈을 잡아다가 감방에다 쳐넣어야 되겠다, 내가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또 살인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원망과 복수심, 손해당한 것에 대하여서 안갚음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엄청난 악영향이 일어난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 복수심, 원망,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심각한 관계에 손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죄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자와 속건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속죄제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죄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어떤 재물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 배웠던 다른 제사들과 비교해 보면 속죄제는 다른 제사에 비하여서 다른 다양한 재물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수컷, 흠 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반하여서 속죄제에는요, 수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암수, 염소, 또 양도 암컷으로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도 때에 따라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할 경우에는 오늘날 이 무게, 이 부피로 환산했을 때에 한 2파운드 정도, 한 500g 정도 되는 밀가루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송아지, 암수, 염소, 또 양, 비둘기, 밀가루, 다른 제사에 비하여서 다양한 재물들이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이며 죄를 많이 짓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제사에 비하여서 다양한 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도 여태껏 우리가 살펴본 번제 이런 제사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짐승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번제나 또 오늘 배우는 속죄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구하고 짐승을 잡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사장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의식은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냐, 일반 백성이냐, 지도자냐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과 그리고 그 짐승을 잡고 난 피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 하는 그 제사의 프로세스 과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뒷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피가 성소장, 그 가장 깊숙한 곳 성소장에 7번 뿌려지고 그 다음 피가 회막 안 향단 뿔에 발라지고 나머지는 번제 밑에 쏟아버리라. 그런데 족장, 일반 지도자 혹은 그냥 백성들, 일반인들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 피가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나머지는 쏟아버린다. 제사장은 성소장에 7번 뿌려졌는데 족장이나 지도자,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런 그 케이스가 한 가지 생략이 되고 그냥 번제단 뿔에만 발라지고 나머지는 쏟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하고 다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우리 각자의 지은 죄에 대한 이 피로 인한 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목사든 대통령이든 뭐 그냥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피를 특별히 깊숙한 곳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하는 구약의 속죄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런 차이점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고의성의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은 어떤 케이스에 어떠한 명절에 어떻게 속죄제가 드려야 하는가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여기저기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8장, 29장 보시면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쫙 기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기록된 상황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가 아닌 경우와 고의적인 경우 말씀은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 리스트업을 쫙 해놓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설명해놓은 구절을 보면 고의적인 죄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 30절 보시면 고의적인 죄의 경우는 심지어 용서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구절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큰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고의적인 죄는 이렇게 심각하게 특별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요. 고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안식일에 고의적으로 어기는 사람의 모습. 안식일에 나무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이 아직 없어서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5절에 쭉 스토리가 기록이 됩니다. 또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살인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사람을 죽일 만한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반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없이 부주의함으로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민수기 35장 11절. 여기 말씀을 제가 전부 다 여러분께 읽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민수기 15장 책갈피를 끼워놓으시고 예배 후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고의적인 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하여서 처벌의 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고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금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의도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도 일부러 범하는 죄와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과 같은 죄의 모습들이 없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일부러 범하는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알고 범하는 죄, 거듭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데에 여러분 생각과 우리 사고를 우리 의도를 집중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말씀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꾸 그 악의 길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시는 우리 교우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속죄제에 대한 그 긴 말씀에 차이를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의성 말고요. 심각성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고의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의 경우로 말씀은 분간해서 기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피가 어디에 어떻게 뿌려져야 하는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죄는 여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죄에 의하여서 더럽혀진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하고도 같은 행동입니다. 이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땅에 대한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갖고 들어가서 뿌리느냐 하는 이 차이점은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죄의 심각도에 따라서 피는 더욱더 깊고 은밀한 곳, 거룩한 곳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의 죄에 대하여서는 그 깊은 곳, 거기 장에 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일반인의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으로 끝났지만 제사장의 속죄제는 성소장에도 뿌려라 이렇게 차이가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적용이 사라졌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누구의 죄도 어떠한 죄도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향력, 그것을 다른 말로 저는 심각성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의 죄와 지도자의 죄는 그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다르죠. 교회와 교계 전체의 죄, 나아가서 국가적인 죄에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소소한 죄하고 대통령이 짓는 죄하고 여러분 그 끼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여러분 인지할 수 있으시겠죠? 특별히 지금과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떤 주는 마스크를 쓰고 어떤 CD는 쓰지 않고 여러분 그 지도자의 한마디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죄는 그만큼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심각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정말 죄 짓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매일의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모두나 다 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조그만 죄, 이런 죄들에 대하여서 서로 시비 걸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가 만약에 지도자의 죄라면 어떨까요? 바로 뉴스의 9시 뉴스 헤드라인 감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일반인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또 세인트루이스 시티에 보니까 점점 평균 일주일 평균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들이 100명, 200명, 250명, 300명 이렇게 올라가요. 일주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 일반인 아무개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별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0명, 350명, 4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 한 명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누군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세인트루이스 시티 카운티 지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아무개 집사가 걸렸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먼저 아시죠? 한인마트에서 벌써 장 보는 사람들이 수군수군되고 한인사회가 수군수군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심각성이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큰 사람의 죄는 이렇게 더 큰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는 이단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천지건 교회건 건강한 교단이건 아니건 이거 무슨 차이가 있냐.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 지금 이렇게 큰 핍박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은 범죄와 일반인이 지은 범죄에 대하여서 그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달랐던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심각도 영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함 받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요. 여러분 교회의 부정부패나 비리나 여러 가지 싸움이나 분열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생각보다 세상의 암흑의 일반인의 죄보다 훨씬 더 세상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통하여서 사도바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춰지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단과 교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복음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에 대하여서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성과 심각성. 자, 이 말씀을 좀 이제 말씀에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않은 성소에 대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애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애곡하는 노래 이런 뜻이죠. 특별히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시고 원수들에게 넘기셨다. 2장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드리는 제단과 성소를 미워하시고 백성들의 사는 그 성벽과 모든 것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은 성소에 대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이렇게 심각성이 큰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거듭되는 죄의 문제, 고의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버리셨다, 성소를 미워하셨다,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여호와의 전이 원수에 의하여서 파괴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변질되고 죄악된 모습,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가져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성전에서 이제는 점령군 원수의 노래, 원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애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 찬양, 기도와 섬김, 봉사, 나눔, 말씀이 흘러넘쳐야 할 교회에서 사람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예수 없는 노래, 예수 없는 말씀, 예배의 주인공 없는 종교 행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넘쳐날 때 그 예배는 그 종교의식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하여서 친히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대통령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위기에 있을 때에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대통령을 위하여서 욕하라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이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어떤 케이스에 넘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케이스에 문을 닫기는 자를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의성, 심각성의 두 측면으로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을 여러분과 긴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행동거지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먹칠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죄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성도, 그런 교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올바른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갱신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